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첫 시작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었는데 이 위대한 한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여기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기 하면 좀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스테레오타입이죠. 이렇게 좀 선입견 같은 게 뭐냐면 사사는 구약에 나타난 성경 가운데 좀 가장 어두운 느낌. 마치 우리 세속의 역사 같으면 중세의 암흑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이 마구 나타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또 그런데 일관되게 사사기에 언급하는 구절이 뭡니까?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강력한 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다윗시대로 그냥 바로 연결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좀 강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 훨씬 더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크게 타락할 필요 없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시대는 뭐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의 행동과 사사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과 사고방식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제약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기에 갖춰 놓았던 정치적인 배경들이나 정치적 제도 같은 것들은 가장 선진적인 형태예요. 가장 발달된 형태고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믿는 백성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이고 그다음에 강력하고 옭아매는 것이 많고 그럴수록 더 후진적인 것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 민족도 겪어봤지만 세계 도처의 역사에 보면 더 강력한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하게 끌어갈수록 사실 그것은 후진적인 정치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발달된, 지금 현대인들은 가장 발달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다 넘어가서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독재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두고 있죠. 근데 사사기 시대가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왕 또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그다음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들을 내려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되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는 사실 그런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에 따른 또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강한 지도자일수록 그 지도자의 그늘이 크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시대, 여호수아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적으로 주님을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잘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소유받고 분배받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농사짓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라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시대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예수님, 우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무리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한 것, 즉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새롭게 사사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교회시대가 열린 것 같이 사사시대는 마치 교회시대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물론 앞에 설교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말씀을 또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은혜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있죠. 그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사사기가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하나의 물음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거의 최고의 정치 제도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들 다 나에게 와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끝간데 없는 타락으로 이어지는 삶들을 살았을까요? 제가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왜 세상에 지고 죄악에 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전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거의 여기에 귀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재, 믿음의 부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셨냐면 유다가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안 좋아 보입니까? 언뜻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 지금 딱 물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행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12지파가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되게 신앙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언뜻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건 뭐냐면 어떤 종합적이고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점령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아직 미개척지들이 쫙 남아있어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지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땅의 경계를 지도를 다 그려오라 그래요. 그래 지도를 싹 그려오면 그걸 가지고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직 미정복지입니다. 미정복지지만 다 제비를 뽑아서 다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부족들을 딱 정복을 했지만 다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둔 거죠. 여지를 남겨두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것들을 각 지파들이 알아서 그 땅들을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다 정복했노라. 너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묻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 각 지파들 12지파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신난다 이제 저 땅 이제 우리 빨리 얻어가지고 빨리 이제 기업 얻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 섬기면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묻는 행위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두려운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어버렸고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묻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왜 물었는지에 대한 기저의 그 작동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함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보세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한번 보면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냥 들어가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농번기 때 그 우리나라들은 비슷한 제도가 있잖아요. 품앗이라고. 내가 집 도와주면 이웃집 도와주면 이웃집이 또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집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사실상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 그림을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의 제비 뽑아 얻은 땅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마치 섬처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 경계받은 땅들이 이렇게 겹쳐져요.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거죠.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싸울 때 지금 들어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왜 가자 그러겠어요? 나 혼자 싸우면 힘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왜 첫 단추부터 지금 뒤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싸워서 이기거든요. 아도니 베색도 잡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도 잘라버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실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이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근데 이게 그럼 결국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승리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뭐냐? 들어가면 그 부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들어가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코 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철벤거가 있습니다. 저들은 안악자손같이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히 저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 얻은 땅은 너무나 지경이 어렵습니다. 골짜기 땅이고 숲이고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싸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결국 그 핑계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총체적인 복음의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지는 많은 오해와 손해보고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이건 잘 믿어요. 뭘 잘 믿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아마 한국교회만큼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투철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신칭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의 교리를 건드리면 뭐 아마 전국교회가 다 일어날 겁니다. 각 교파를 불문하고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투철해요. 맞아요. 아주 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믿음으로 나는 한 배를 타는 거죠. 한 몸으로 연합되면 그럼 내가 같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세요. 맞아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부족한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여러분 뭘까요? 이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게 지금 사사기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다 이뤘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할 일 다 했어. 너희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 땅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랬죠?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죄악들이 여전히 있지만 죄악의 세력은 이미 누구의 손에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의해서 이미 다 사탄과 원수 마귀와 사망의 권세는 다 괴멸당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진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극복하고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편만하게 펼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과 군대로서의 삶을 온전히 펼치면서 살 수 있어? 그건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잘못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배우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이게 성목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옛날에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이 고민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실전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그 고민. 뭐냐면 자기는 매일같이 죄를 이기려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싸우는데 계속해서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도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서 날마다 날마다 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 이 땅에서 절망과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답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아주 유명한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방금 겪었던 이런 내면의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쭉 풀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사실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월터 마샬이라는 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 자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월터 마샬에게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벼락과 같은 말씀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지은 책이 뭐냐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종결 지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를 띄거든요. 자기 몸에 100배를 띕니다. 그러면 팡 하고 튀어올라요. 벼룩을 컵 안에다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컵 안에 딱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팍 하고 뛰어올라서 컵 바깥으로 뛰쳐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어떤지 아십니까? 벼룩 이 컵 위에다가 투명한 유리판을 딱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벼룩이 뛰잖아요. 또 똑같이 뛸 거 아닙니까? 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천장에 툭 하고 부딪히겠죠. 툭 하고 부딪히면 멈춥니다. 툭 하고 부딪히면 또 멈춥니다. 툭 하고 부딪히면 또 멈춰요. 그럼 계속해서 이걸 수백 번 반복하는 거죠. 유리천장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서 나가지 못해요. 벼룩에게는 이미 뛰어나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뛰어나가지 못한다고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다가오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자꾸 믿음의 부족함으로 지니까 우리가 뭘 가지냐면 더 이상 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주고 죄악이 주는 기만과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바로 오해와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처럼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산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키가 큼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세계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왕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코로나다 코로나다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다고요. 코로나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 엉망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내 삶의 절망과 제약보다도 훨씬 더 큼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죄악들 남겨두지 말고 내 삶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절망과 낙심의 역사를 물러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절망의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